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망 앞에 선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갖는 공통된 생각은 인생 참으로 버겁다, 그리고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힘든 때에는 정말 야,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고난은 늘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때때로 나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수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비교적 수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제 막내딸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초등학생인 이 막내딸이 우리 식구들 중에는 제일 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이가 식탁 앞에서 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밥상 앞에서 그렇게 큰 한숨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my life is so hard.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참으로 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라이프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엄마는 학교 공부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 눈에는 학교 공부도 하지 않는 아빠 엄마의 인생이 참으로 쉽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기만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하여 힘든 인생을 산다 보니 억울한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가소롭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다 힘센 인생을 다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치열한 전투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이어도 그래도 다들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오늘을 꿋꿋이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수 중에서 유명한 빌 위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음악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 R&B 부분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세 번이나 받은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을 갖춘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Lean on me, 즉 내게 기대세요 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죠. 가끔씩은 슬플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현명하다면 언제나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 테죠. 지난달에 작고한 빌 위더스는 1938년에 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그가 태어난 20세기 초 미국은 참으로 흑인에게 혹독한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빌 위더스가 13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게 되자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고 그리고 18살이 되자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도 이 낮에는 기술자로 그리고 밤에는 가수로 굉장히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전쟁을 치러내듯 전투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지은 노랫말처럼 언제나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은 것이 그를 꿋꿋이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의 소망은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내일의 소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사람이 되겠지만 소망이 없으면 내일이 있어도 내일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을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로 딱 버티고 서 있는 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종착점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지를 못한다면 어느 인생이든 절망일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절망도 한 인간의 절망이기보단 한 여인의 절망이기보다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든 이들의 절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늘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겠지만 귀신까지 이 여인에게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시고 새 삶을 주셨으니 정말로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소망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귀신이 떠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보니 그녀도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느 하루 갑자기 죽게 되었고 이제 시신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울다라고 하는 헬라어 크라이오가 바로 울부짖는 통곡을 말합니다. 인생의 전부를 잃었다 생각하니 빈 무덤에서 이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통곡이 마리아만의 절망이 절망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의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끌어안고 텅 빈 껍데기를 붙잡고 저렇게 우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소망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지금 너무나 신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목소리가 마치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전하는 내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기쁨이 가득하여서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다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 보실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찍이 어두울 때에, 즉 동트기 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무덤을 보니 입구를 막아놓은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석을 뚫어놓은 인공 혹은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이 세면 벽 아래에 긴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 수위를 싼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문을 만들어서 이제 무덤을 딱 하고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와 보니까 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기에 분명히 누가 돌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다면 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니나 웬걸 정말로 무덤을 확인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얼른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자기 모르게 시신을 옮겼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니 역시나 제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3,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당도한 사도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동사가 있는데요. 놓였다와 쌌던 대로 놓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놓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케이마이인데 잘 정돈을 헤어서 딱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7절에 쌌던 대로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엔툴리소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붕대를 정성스럽게 감아서 놓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 전에 개역성경은 개켜 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두 동사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돌돌 말았던 세마포가 모양 그대로 시신을 안치한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연기처럼 이 세마포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공공 동여 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도 세마포로 동여 맸는데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만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두 천사가 이제 시신이 안치된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그리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자에 남겨진 세마포 모양이 어디가 머리 쪽이고 그리고 어디가 발 쪽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였던 그대로의 모양으로 세마포를 고스란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을 꽁꽁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잠겨진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특별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 있는 세마포 그대로 통과하여서 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긴 의자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을 하나씩 하나씩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마포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룬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무덤에 놓인 그리고 의자에 놓인 이 세마포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언급하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세마포를 보았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요한복음처럼 이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구체적인 동사를 써가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의 부활장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12절에 가서야만 이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부활을 전하는 당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예수를 그리워한 여자가 본 환상을 말하거나 또 그가 너무나 예수가 그리워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들에 이 사도 요한이 집중을 하여서 지금 서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천사의 이야기는 저 뒤로 보내서 12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잡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화나 전설이 주는 이야기의 교훈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팩트입니다. 성경을 사건 모음집이나 또 인물들의 꾸며진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여 읽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이야기의 교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물이시자 또 그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여서 하나님이 과연 이 제사를 받아셨을까를 알려면 그 제사를 올려드린 대제사장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제인 제사가 잘못되면 그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제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을 하시지 않고 죽어 계시고 계속 계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가 속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게 되다 보면 부활의 교리는 그냥 이야기의 교훈이나 훈화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극적으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 형편없는 바닥의 인생에서 좀 나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를 부활했다 사람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들이 예전에 기량을 회복할 때 그가 부활했구만 라고 하는 정도로 부활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니 그 부활의 증거가 그렇게 값싼 진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교훈이나 훈화 따위가 아닙니다. 교훈이나 덕담은 물론 좋은 말이지만 절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진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소망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사실로 믿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자가 믿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밀어붙여도 사실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신 이어령 선생님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셨지만 회심하시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회심 전에 인터뷰를 잠깐 누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종교를 갖게 되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짝 마른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얼굴에 기름이 철철 흐르는 살찐 부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회심 전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며 부활이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다니 나는 그런 짓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끝까지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재미난 것은 실제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믿지 못하는 것을 자꾸 목사님이 믿어라 믿어라 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불교로 와서 절에 다니니 스님들이 나한테 믿어라 믿어라 얘기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지금 일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목사는 자꾸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다고 하니 너무나 찝찝해서 그래서 절로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확인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근거로 하지만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시신을 동여매었던 세마포가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마리아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또 1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심지어는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늘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보고 싶고 믿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세마포로 꽁꽁 동여매인 이 무덤에 안치된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님의 시신이 없으니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당신의 제자에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던 마리아 역시도 분명히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회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울고 있지만 만일 그때에 무덤에 시신이 정말 있어서 그래서 마리아가 울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포함한 우리 전부는 영원토록 울고 있어야 했다라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봤다면 정말 큰일이고 절망도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마리아가 시신이 없다고 오히려 통곡하고 절망하여 정작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여도 원래 믿는 것만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완전히 딱 하고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절대 받지를 못하기에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있었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핑계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들에게 절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마리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마리아를 보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가져간 도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에 꽁꽁 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마리아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각자의 이름이 예수님께 불리워졌을 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기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심을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강한 의지가 있어도, 또 결단의 마음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그 믿음 안에 갇혀 있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참으로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신이 없어진 후에도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 그리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등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마리아처럼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속상하다며 펑펑 울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그 울고 계신 뒤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절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해도 좋을 내일이 생겼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만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그 말이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리고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최고를 줄 수 없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선일 뿐입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 감격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감동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최선은 그저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매 순간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합니다. 죄악의 절망인 죽음을 깨뜨린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서 계신 주님을 날마다 마주하셔서 그때마다 소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